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누가 나가실 때마다 저는 이제 책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사는 거는 너무 비싸고 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영어로 책을 읽기가 좀 힘들어서 늘 한국 책을 한국에 가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는데요. 요번에 제가 받은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3년에 이제 IVP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영국에 제일 먼저 출간이 됐고 2004년도에 이제 한국에도 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 책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개신교인이 아닌가라는 강연을 영국에서 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큰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책을 나중에 이제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읽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종교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창작물이고 만들어진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책을 쓰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끈질기게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인 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들을 이렇게 쭉 여러 챕터에 걸쳐서 쓰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사울일 때의 이야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대인 스승에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작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의 중심이 뭐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저의 눈에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전통을 따르며 나름대로의 율법적인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그 중심적인 의미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할 뿐 그리스도께 순복하거나 그분이 맡겨주신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꾸 건물로 한정하고 이름이 붙여있는 올랜도 제일 장로교회는 이 공간을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자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르치심,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3대 사역이자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먼저 이 사역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모음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함으로 이 사역의 시작점을 전해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의 마무리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고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역의 마무리로 끝나지 않고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회복 사역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실제 그때의 사람들의 실상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의 눈에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고생하고 기진하여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처음 전할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을 처음 전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땅은 죽음의 그늘이 덮여있는 땅이다. 흑암의 권세에 덮여있는 땅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흑암에 덮여있고 죽음의 권세에 덮여있고 그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실 때 그들이 완전히 힘에 빠져서 힘이 빠져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가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시편 23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목축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고 소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소를 어떻게 물이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이 센지요. 양은 한번 풀을 뜯어 먹으면 늘 그 풀을 뜯어 먹는 곳으로 가서 고기만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을 완전히 뜯어 먹어가지고 그곳에 이 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먼지만 나도 거기만 가가지고 핥고 있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그 습관에 따라 늘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조금만 이렇게 둔덕이 있어도 잘 넘어진답니다. 다리가 짧고 몸이 크니까 이렇게 잘 넘어진대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지면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면은 그냥 발만 아둥바둥 하다가 그 상태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을 때 그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생각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물만 있으면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물도 늘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뿐만 아니라 털이 많다 보니까 그 털 안에 기생하는 해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해충들이 꼭 이렇게 기어 내려와가지고 이 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짐승 같으면 뭐 이렇게 치워내지 않겠어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으면 아마 치워낼 것 같은데. 그냥 기어 들어가서 코 속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충들이 뇌로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짐승은 목자가 옆에서 조금만 보살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겁은 얼마나 많고 만족함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옆에 조금만 두려운 것들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편안하게 먹게, 쉬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상황이 돼야지만 양은 잘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처럼,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 조금도 살아날 수 없는 이 양의 모습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러한 보살핌을 주지를 못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때 당시였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추수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어떤 걸 추수하고 싶죠? 추수한다라고 생각하면 풍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뭐 감을 딴다 그러면 감나무에 그냥 감이 주렁주렁 열린 거. 밀을 수확한다 그러면 밀밭에 밀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쫙 엎드려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연약한 자들이 추수할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자들, 그러한 눈의 의미로 그들이 추수할 자로 보이는 거예요. 강하고 튼실하고 혼자서도 잘 버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추수해 줄 사람이 너무 적게 보였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파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지역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보통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믿으며 그 모세오경만을 전파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생활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을 해야 되고 매일 세 번씩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속에, 사회 중심에서 얽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가지던 많은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당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했지만 자신들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막고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없는 거죠. 연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 갖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수할 영혼들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사람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1차적으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들을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으니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커지고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추수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기 위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필요한 거죠. 주님이 그러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능력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이 올랜도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 땅에 이 올랜도 지역에 세우셨는가? 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서 있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셨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들임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추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로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는지,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평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은 호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마오리족 봤다고. 그냥 마오리족 보러 거기 간 게 아니었고요.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좀 도우려고 요청이 와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동안 그 연락이 끊겼었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선교단체랑 전혀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모임을 딱 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뉴질랜드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연결이 딱 끊겨가지고 도대체 뭐 하나 궁금하긴 했는데 몇 년 만에 이제 딱 와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역의 이야기와 그가 갖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그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의 그때 당시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사실 그냥 제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기도가 쓸데없다 아니면 이건 잘못된 기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의 이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거를 넘어서지를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늘. 그 사역에 대한 기도도 늘 아주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도들. 그냥 우리 아이들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냥 그 기도예요. 단순한. 근데 이분이 품고 있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서 그 선교의 사역을 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의 기도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람은 늘 그 기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은 그 기도가 그것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고 자신의 눈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에서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간증으로 인하여 저의 기도가 조금은 넘어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자신들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땅에 얼마나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자를 더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어 밀어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틀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추수와 일꾼이 되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를 우리가 함께 좀 읽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우리가 좀 함께 읽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